출애굽기 47번 메시지. 아말렉에 대한 계속적인 싸움.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온전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묘사, 세상의 처리와 육신의 처리를 포함한 묘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처리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곧 육신을 다루십니다. 이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전에 세상의 학정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구속받고 구원받고 구출받은 후 우리는 만나와 생수의 신성한 양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매우 주관적인 대적, 육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대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점령하고 심지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색합니다. 그 책의 다음 부분, 18장부터 40장까지는 왕국과 관련된 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받고 신성한 양식을 누리고 육신을 처리한 후 왕국 안에 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마 당신은 이 장들이 왕국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관심은 이 장들이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의 건축을 다룬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국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집이 생길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적을 패배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완전히 처리할 때만이 우리는 왕국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왕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성전 건축에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대적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은 후 솔로몬은 왕국을 누렸습니다. 이 누림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둘째 부분 18장부터 40장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왕국의 누림 안에 있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 구출되어 육신을 처리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라 불리웁니다. 출애굽기에서 사탄은 바로로 상징되고 세상은 애굽으로 상징되며 육신은 아말렉으로 상징됩니다. 이 세 원수들이 처리된 후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이로 가득한 육신. 아말렉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스르는 마지막 대적인 육신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아말렉보다 더 철저하게 처리된 대적은 없습니다. 육신은 교회가 합당하게 건축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이 문제로 남아있는 한 왕국은 올 수 없습니다. 왕국은 오직 육신이 처리받은 후에라야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육신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머리 대신이 없을 때 몸이 건축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1900년 동안 교회의 건축이 극히 적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사이의 혼란과 분열은 첫째로 육신인 아말렉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 못합니다. 왕국이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육신을 처리하는 것의 중요함에 관하여 배웠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이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육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 안에 머물러 있을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담대하여 육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은 얼마나 강합니까? 아말렉이 우세함으로 왕도 건축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록에서 육신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는 육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고 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신은 불법적입니다. 불법성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그 무능력에 있어서 불법적입니다. 8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육신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끝난 바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타락한 옛 사람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단지 우리 존재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 사람은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 위에 두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행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육신의 운명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반역적이고 가증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심. 하나님은 또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맞서 싸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사기 3장 13절부터 15절, 5장 14절, 6장 3절, 7장 12절부터 14절,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9절, 같은 장 32절부터 33절, 27장 8절, 30장 1절부터 17절, 사무엘하 8장 12절, 그리고 역대상 4장 42절부터 43절에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사무엘에 의해 찢김을 당한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음을 봅니다. 아각이 살육당하기는 했지만 그의 후손 중 몇몇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살아남은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으로 상징된 육신을 미워하십니다. 에스더에 의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숨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하만인 육신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고 애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절멸시키려 하는 하만의 음모는 결국 드러났고 좌절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 즉 숨은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통하여 하만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가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 즉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연속임을 봅니다. 아말렉에 맞서 싸우는 방법.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아말렉과 맞서 싸울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싸웁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든 모세는 하늘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17장 12절에서 모세의 두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는 것을 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세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손이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두 손을 붙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중재로 돕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는 아론이나 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관계 있는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의 체험의 빛 가운데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심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 방면에서 육신의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보아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의 손을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동안 우리는 여기 땅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죽음에 놓을 때 우리는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입니다.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분의 두 손을 보조해 줄 누구도 필요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피곤해지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두 손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며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훌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은 성막의 설비를 맡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뒷장들을 다룰 때 보겠지만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은 제사장 직분과 왕권으로 건축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 직분과 왕권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은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극과 격려가 부족함으로 인해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아론과 훌, 제사장 직분과 왕권이 부족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지성소와 연관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지성소는 항상 우리의 영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피곤한 것은 우리 영 안에서의 문제나 부족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우리의 영은 주님에 대해 예리하거나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씀으로써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제사장 직분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킬 대제사장인 아론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피곤함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왕권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반역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향하여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매는 그녀로 하여금 백화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님의 제한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제한에 불순종하고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우리는 여러 차례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권, 왕권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왕권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기도 가운데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우리가 성막의 건축을 관심하지 않을 때 피곤해집니다. 훌은 건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방향은 성막의 건축을 향합니다. 우리는 훌의 손자 부살렐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 성막의 여러 방면에서 일하도록 재능 있게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건축에 따른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은 이 목표를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교회의 건축의 관점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가지고 성막인 교회의 건축을 관심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피곤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사장 직분과 왕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교회의 건축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육신인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중재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하며 그분의 중재가 우리의 즉각적인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권의 원조를 받아, 즉 우리의 영 안에서 고무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되어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라는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 제사장 직분, 왕권, 하나님의 집의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리는 아론과 훌의 그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기도의 연합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중재 안에서 그분과 연합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합당한 방법입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 전체가 육신인 까닭에 육신을 처리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신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것은 세상과 죄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의 총체를 처리하려면 하늘의 그리스도의 중재와 함께하는 연합 안에서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서 고무되고 왕권으로 굴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얻을 것입니다. 17장 12절에서 우리는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하여 모세 아래 두고 모세가 그 위에 앉았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견고한 기초를 가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기도하기를 배웠지만 나의 기도에는 견고한 기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배웠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부족합니다. 나는 출애굽기 17장의 문맥에 따라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한 강한 기초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강한 기초로 사용된 돌은 우리 스스로는 기도 생활을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인식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루 종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강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기초 없이는 기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붙들어 올려줄 견고한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주님, 저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기도를 위해 견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초로 당신을 취합니다. 라고 말해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해질 때까지 기도하였음을 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기도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대개 정오까지 지속할 수 없으며 그날 끝까지는 더더욱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의 영 안에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앉을 수 있는 반석, 견고한 기초가 있었고 그를 원조하는 아론과 훌이 있었던 까닭에 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질을 내거나 잡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잠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격려 받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반석 위에 앉아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속한 것임을 인식함으로 이 항목을 교제할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 견고한 기초, 제사장 직분, 왕권, 성막의 건축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탱될 것입니다.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우세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오직 합당한 기도 생활만이 우리의 육신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다 해서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우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치면 우리의 육신은 저절로 불신자들의 육신과 동일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 체험이 우리의 육신을 호전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의 영향조차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온 후에도 육신은 영향받고 변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친다면 당신의 육신은 사실 당신이 구원받기 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육신은 변하거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가 우리를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함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체험은 합당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참된 방법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연합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견고한 기초, 제사장 직분과 왕권과 하나님의 집의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싸우는 영으로 육신을 죽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싸우는 영으로 육신을 죽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함을 봅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는 육신을 죽음에 두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은 그 영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원하여 행하였는가에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영은 즉시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의 역사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이 필요하고 그 영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은 나타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원칙상 그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동일합니다. 2장의 문맥에 의하면 영과 육은 서로를 거스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싸우는 영을 가지고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도 계시며 싸우는 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중재하시는 모세이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은 싸우는 여호수아이십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역하기 위해 하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은 매우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좋고 나쁜 모든 것을 죽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려면 좋든 나쁘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육신에 속한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어떤 방면들이 좋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지만 악역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말하여 이것을 변명하였습니다. 사울이 거짓말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의하면 사울은 아말렉을 이긴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 듯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그의 즐거움과 영광을 관심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해 대질신문하였을 때 사울은 그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였지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악한 육신은 멸망당한 반면에 외관상 선해 보이는 육신의 방면들이 잔존하도록 허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종종 우리는 악한 육신은 멸하지만 고르고 고른 육신, 선한 육신은 보존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좋은 점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러한 방면들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들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것들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려고 보존되었다고 주장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고 대답했습니다. 설교가들은 종종 이 구절에 관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청종 대신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양 우는 소리와 소 우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죽음의 놓음으로 철저히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하는 한 그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말렉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사울의 때의 순종은 단지 말씀에 대한 외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 기름 부음에 불순종할 때마다 육신은 즉시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안에 기름 부음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내주하시는 영과 동역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이기게 하고 육신을 죽음에 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거스려 싸우는 방법입니다.